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핵 위협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성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위협 대처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영내 안보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국제경찰기구 인터폴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 4명을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오종길, 리지현, 리재남, 홍송학 등 북한인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에게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 김정남 씨를 공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남 씨를 직접 공격한 이 여성들은 범행 뒤 현지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이들 4명은 범행 직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인터넷 업체 야후사에 대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 연방보안청 등 어떠한 기관도 2014년 야후사 이용자들의 정보를 대량 해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메리 맥코드 미 법무부 차관보는 어제 야후 해킹을 주도한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청 직원 2명과 러시아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드 차관보는 러시아 보안청 관리들이 미국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커들을 보호하고 지휘하며 이들에게 비용까지 지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살만 국왕의 이번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의 내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결실을 맺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번 방문 중 중국과 65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시장인 중국에 원유 판매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나 외교 분야에서 적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유럽의 파시즘의 망령이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유럽이 스스로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고 터키에 대한 혐오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유럽으로 망명하는 난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의 협정은 터키인들의 유럽 무비자 여행을 보장하고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유럽으로 몰리는 난민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의 대리과슨 판사는 하와이 주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서 두 번째 행정명령 역시 미국 헌법의 설립 취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도발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관련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 한다며 북한과 북한 주민들은 미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외교 등을 통한 지난 20여 년의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만큼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갈수록 커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등 당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에 이어 17일 전용기 편으로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서울 방문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한미 동맹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 도발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을 통해 선보일 대북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5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에 관여한 여러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과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틸러슨 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틸러슨 장관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회의들을 통해 틀이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부터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 대화와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운데 대화와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일단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15일 백악관 관리들이 무력 대응 등 모든 선택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선은 기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당장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누구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협상 불가라며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분노만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신뢰 있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계속 병행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공조해 조용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나라들을 접촉해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끊는 여러 노력들을 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고위급 교류가 절반으로 줄었고 북한 정권의 수입도 연간 수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에선 고위 관리들조차 처형이나 암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제 붕괴가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대신 비핵화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의 발언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이용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과신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북한 정권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히 북한 정권의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레토릭상으로 중국은 늘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얼굴을 붉힐 수는 있지만 북한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북한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8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하고 회동 내용을 공개한 것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던진 것으로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사드 배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은 북한에게 일종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국제관계의 관성과 구조로 보았을 때 트럼프 정권과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몇 달간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하겠지만 트럼프 정권과 사드를 둘러싼 갈등 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강경 행보에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쟁 갈등 구조 속에서도 시진핑이 그렇게 약한 모습은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트롱 차이나하고 차이나 드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권력 강화 측면에서도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은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 추진하되 그 전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오랜 강대강 국면이 지나가면 결국은 협상 국면이 도래할 것이고 협상 국면이 도래하면 결국 모라토리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뭐 건드리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핵을 갖다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은 핵실험을 갖다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은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을 갖다 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 추이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미북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압박 증가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북한의 저항 능력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극히 제한된 수준의 핵사찰을 허용하며 미북 대화를 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역시 중국의 제재 강화 노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의 외교적, 정치적 자산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카드를 쓸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차기 정부 입장이 북핵 문제 향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도에 맞춰 방어 기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지 설계 부분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관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체계가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선 사격통제용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적인 부지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질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 준비 작업도 시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당초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드의 작전 운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모양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사드 작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군은 지난 7일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를 경기도 오산 기지로 들여오는 등 사드 체계 전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소 등 나머지 주요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 추가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한국에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드 장비의 전개 여부는 작전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전개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미한 군당국이 이렇듯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날로 더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속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이 어떤 위협이 증가되는 속도에 상응하게 조금 더 빠른 어떤 속도로 내서 방어 기제를 갖다가 조금 구비를 하자.
한편 한국의 KBS 방송은 사드에 탑재되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사드 운용 병력 일부가 16일 오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KBS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미 공병대의 전기 공사만 끝나면 부지 공사 마무리 전에라도 사드 포대를 실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도발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4일과 15일에 개최한 일반 토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줄리안 브레이트 웨이트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오카 칸스케 제네바 대표부 공사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 the provocative actions, including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오카 공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3년 전 지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냉정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가오카 공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한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던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덴마크는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스페인, 프랑스, 독일, 호주 등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이 같은 비판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ose allegations are far from reality. And politically motivated with the aim of persistent...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어떤 결의안도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고 한대사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종교 탄압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의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자료집을 낸 단체는 종교 탄압이 북한 정권의 중대한 인권 범죄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최근 북한의 종교실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교 탄압이 김정일 시대보다 한층 가혹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료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한 종교 유입을 뿌리 뽑으라고 수시로 지시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다양한 국적의 종교인들이 납치 또는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이면수 목사가 2015년 1월 북한 방문 중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석방되긴 했지만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베 선교사와 호주인 존 쇼트 선교사도 각각 2012년과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한충렬 목사가 중국 지린성에서 선교와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피살된 사건 또한 북한 요원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국기, 최춘길, 김정옥, 김창완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되거나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횟수가 김정일 시대보다 늘어났다고 고발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세습을 통해 정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수령체제 강화 차원에서 집권 초기부터 종교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더 튼튼하게 강화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정보 유입이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 선교 행위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거에 이 정권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권 측근자들도 공로를 세우거나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또 숙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집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워 신처럼 추앙하도록 강요하며 다른 일체의 종교활동을 미신이나 아편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적 북한 인권 행사는 물론 각국의 시민단체와 의회 등의 자료집을 배포해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반인도 범죄인데 기독교 학대, 종교 학대는 국제 범죄 가운데 대량 학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종교 탄압을 대량 학살 범죄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죠.
정베드로 대표는 당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북한의 종교 탄압을 한 집단이나 계층을 조직적으로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대량 학살 범죄로 규정하려고 했다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빠졌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종교 탄압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법정에서 단죄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또 러시아의 경제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약 7,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9% 줄었습니다. 러시아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약 6,800만 달러, 대북 수입은 약 870만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2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35%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대중 교역액은 중국의 비중이 약 90%로 가장 큽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겠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액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목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북한의 대륙 교역액은 대중교역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지난 2013년 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2015년에 9%, 그리고 2014년에는 11.4%에 달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팀의 최장호 박사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이 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국내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교역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둔화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최장호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악화한 한반도 정세를 꼽았습니다.
However, because of the sanctions, because of the overall crisis in Iran of nuclear programs.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경제 제재로 교역을 포함한 대북 경제 협력 사업들이 계속 뒷걸음질했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하지만 서비스 교역에 속하는 노동자 송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국을 경유하는 교역을 고려하면 두 나라 사이 무역액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박사는 열악한 북러 접경지대 사회 기반시설뿐 아니라 북한 시장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자세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시장 진출보다는 돈 벌기 좋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북한 내 기반시설 건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그리고 철도 노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장호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뿐 아니라 다른 경제협력 활동들도 활발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한반도 정치 상황이 좋아져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lift the sanctions. This is the short answer. But still, if there will be a lot of work to be done because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북러 교역이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 아니라 교역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한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미한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동맹은 지난 60년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왔으며 분쟁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ast has been one where even when we have had disagreements, we've managed to drive the alliance forward.
리퍼트 전 대사는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견이 있어도 동맹 관계를 진전시켜 왔다며 이는 동맹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희망과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재직한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도 미한 동맹은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For the last 10 years or so. We've pursued a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일치된 접근을 해왔으며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런 추세가 바뀔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자신이 진보적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대사를 지냈다며 그때도 미한 양국은 협력을 잘했으며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1기 당시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정권들과 일한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물론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두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My own experienc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working with governments from across the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한국 정권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방향이 현재 분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역내 다른 협력국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근무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든 미한 동맹은 매우 굳건했다며 60일 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한 동맹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has remained very strong no matter what the shift.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이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군의 방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는데요. 예. 관련 내용 좀 보겠고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650억 달러 규모 경제 협력 사업을 약속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미국 소식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는데요. 예. 하와이 연방법원 판사가 수정된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은 건데요.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 지금 일본에 가 있죠?
예, 일본과 한국, 중국 이렇게 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예.
오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틸러스 장관은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 중국 명으로 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예.
틸러스 장관은 중국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센카쿠 열도가 다오이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밝힌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센카쿠 열도는 일본 남쪽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작은 섬들인데요.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여덟 개의 무인도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정리를 좀 하면은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서 방어에 나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네.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일본의 편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일본이 그동안 이걸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범위에 넣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예.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를 미국 측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그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이 없었는데요.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3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에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네.
지난달 7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회견에서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라고 기존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예.
새로운 접근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접근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건데요. 틸러슨 장관하고 기시다 외무상이 미국과 일본, 한국이 보조를 맞춰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압박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회견에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최근 한국에서 졸속 추진 논란으로 파기 재협상 여론이 일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미국은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지지한다. 양국이 솔직히 노력해서 해결을 했으면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오늘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서 아베 신조 총리하고도 만났는데요.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틸러슨 장관 다음 방문지는 한국이죠?
예, 내일 17일부터는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예.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항하고도 만날 예정입니다.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고요.
예.
이어서 또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18일부터 이틀 동안 방중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북핵 문제를 주된 의제로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군요.
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총 650억 달러 규모의 35개 대형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어제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직후에 이 같은 합의가 공개됐는데요.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금융투자와 과학,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에너지, 우주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예.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경협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의 전략적 요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필요가 맞아떨어진 걸로 외신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예.
먼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국이 이 지역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기회를 얻었다라고 홍콩신문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이렇게 중국과 협력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살만 사우드 국왕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2030 비전 하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가 경제 협력 구상 1대1로가 만나게 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걸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30 비전이라는 게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의존도가 큰 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체질을 좀 바꿔서
예.
자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인데요. 2030년이면은 인구 증가 때문에 석유가 바닥날 거라는 국내외 예측에 따른 어떤 비상 대책입니다.
네.
살만 국왕이 이 계획에 협력을 얻기 위해서 지난달 말에 26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아시아, 중동 6개 지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요.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힘들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가요. 어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왓슨 판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또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행정명령에 종교적 반감이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네.
이런 발언들을 꼬집은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말에 프랑스 파리 테러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언 강도를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 1월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행정명령을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로 부르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하와이 법원 판사가 이런 발언들을 지적을 한
네.
거죠.
이번 행정명령이 이란, 시리아,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이렇게 6개 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들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에서 역시 처음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전체 무슬림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차별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사법권이 도를 넘은 경우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예.
또 대통령에게는 국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면서 법률 조항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겠군요.
예,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하와이주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예.
하와이주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하와이 관광사업과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덕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아무리 소수라도 주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송이 이제 여기에서 끝난 건 아니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필요한 데까지 가겠다면서 대법원까지 가져갈 뜻을 밝혔는데요. 기존 행정명령에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던 이 제9회 9순회 항소법원에서 하와이 소송 역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한 주가 또 하와이 주뿐만이 아닌데요.
예.
어제 동북부 메릴랜드 주, 서북부 워싱턴 주에서도 관련 심리가 있었는데 아직 판사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내렸던 행정명령도 법원 연방법원 결정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또 수정된 행정명령도 일단 법원에서 이제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한 이 수정된 행정명령 내용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기존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를 뺀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하는데요.
예.
영주권자나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사람, 또 이미 망명이 승인된 난민들은 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예.
열흘 동안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빠졌고,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박해받는 기독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빠졌는데요.
예.
하지만 역시 법원에서 시행 중단 명령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지역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12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4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5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5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9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6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6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제통화기금 IMF 사무소에서 오늘 배달된 폭탄 편지가 폭발해 한 명이 부상했다고 프랑스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은 뒤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편지 폭탄을 이용한 이번 테러는 비겁한 폭력 행위라고 비난하고 사건 조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프랑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는 독일 재무부에 폭발물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독일 경찰은 그러나 폭발이 일어나기 전 이 우편물을 수거해 폭파시켰습니다. 두 사건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된 뒤 지난 2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핵 위협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위협 대처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영내 안보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 4명을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홈페이지에 오종길, 리지현, 리재남, 홍성학 등 북한인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에게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 김정남 씨를 공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남 씨를 공격한 이 여성들은 범행 뒤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범격인 이들 4명은 범행 직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인터넷 업체 야후사에 대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 연방보호청, 보안청 등 어떠한 기관도 2014년에 야후사 이용자들의 정보를 대량 해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메리 메코드 미 법무부 차관보는 어제 야후 해킹을 주도한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청 직원 2명과 러시아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코드 차관보는 러시아 보안청 관리들이 미국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커들을 보호하고 지휘하며 이들에게 비용까지 지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유럽의 파시즘의 망령이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유럽이 스스로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고 터키에 대한 혐오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유럽으로 망명하는 난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의 협정은 터키인들의 유럽 무비자 여행을 보장하고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유럽으로 몰리는 난민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살만 국왕의 이번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의 내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결실을 맺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번 방문 중 중국과 65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